예수께서 열두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 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하니라.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을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날이 저물어가매 열두 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밀어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열두 바구니에 거두니라.
예수님은 고치실 뿐 아니라 먹여주십니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에게 특별한 능력과 권위를 주셔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셨다고 9장 1절 2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을 데리고 돌아다니시다가 열두 제자들을 이렇게 따로 보내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복음을 더 빨리, 더 널리, 더 신속하게 전파하기 위해서인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 사역을 이렇게 확장해 내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을 복음의 증인으로 세우시고 특별한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이게 또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무작정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능력을 덧입혀 주셔가지고 예수님처럼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예수님처럼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제자들을 보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언제나 이 예수님이 주신 권위와 능력을 가지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더 널리, 더 힘껏 하려고 하는 것이 제자라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배워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능력과 권위를 받은 제자들에게 정말 필요한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3절 4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3절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 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 옷은 여행을 하는데 필수적인 것입니다. 이것이 있어야 그래도 어느 정도 행세하면서 사람 대접받으면서 그렇게 일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런 것 가지지 말고 예수님이 주신 능력과 권위를 가지고 예수님이 맡겨주신 일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에서 말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고 예수님의 제자에게 필요한 것은 3절이 아니고 1절, 2절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3절은 눈에 보이는 것이고 1절, 2절, 특별히 1절에서 귀신을 제하고 병 고치는 능력과 권위, 예수님이 주신 이 능력과 권위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3절처럼 눈에 보이는 것이 있으면 우리가 마음이 좀 편하고, 1절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가지고는 우리가 담대하기가 어려운데, 예수님께서는 3절에 마음 두지 말고 1절에 초점을 맞추고 2절처럼 일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1절을 볼 줄 모른 채, 1절을 볼 줄 모른 채 우리를 대접하겠지만, 그래서 3절도 없는 사람처럼 우리를 그렇게 취급하겠지만,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담대함이 필요한데, 어떤 담대함이냐면 4절, 5절 같은 담대함입니다. 4절, 어느 집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왜 이런 말? 그 성에서 떠날 때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왜 4절처럼 말하느냐 하면, 처음에 예수님의 제자를 만나면 대단히 초라해요. 왜냐하면 3절이 없거든요. 3절이 말하는 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옷도 없어요. 기본적인 것도 갖고 있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 처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나면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거죠. 그런데 제자들에게 있는 것이 1절 같은 능력과 권위인 거예요. 그러니 처음에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인데 가만히 보니까 너무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야 우리 집에 오세요, 우리 집에 오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4절은 더 좋은 대접을 받기 위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지 말라는 거죠. 더 후한 대접을 받기 위해서 여기저기 기웃거리지 말라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더 나은 대접을 받는, 자기를 알아보는 사람에게 더 좋은 대접을 받기 위해서 여기저기 옮겨다니는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저 예수님이 맡겨주신 2절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지 더 좋은 대접을 받으려고 여기저기 찾아다니는 사람 아니라고 주님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이 어떤 영적 자존심 같은 겁니다. 이 신령한 자존심 같은 것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필요한 거죠.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권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담대함이 필요한데, 5절에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리라는 것은 책임이 없다는 것입니다. 미련을 두지 않고 강하고 담대한 자세로 일을 하라고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발에 먼지를 떨어버린다는 것은 예전 같으면 우리 이 토속 전통에 뭐 소금 쳐서 막 그냥 이렇게 떨어버리는 뭐 이런 의미가 있다고 할 수도 있겠어요. 그래서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린다는 것은 내 책임 아니다, 나하고 상관없다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그 고대어의 방식인데, 결국 전도자를 영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없다, 그리고 전도자를 영접하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을 자기가 져야 되는 거다 고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처럼 엄격하게 행동하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자신감을 주는 것이고, 그리고 듣는 사람에게는 아주 중요한 결단을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렇게 나가가지고 오늘 보면 6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6절 시작.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맡겨주신 일을 열심히 했어요. 그랬더니 막 소문이 났겠죠. 오늘 보면 7절, 8절, 9절은 예수님을 죽인 세례요한을 죽인, 그러니까 예수님 태어날 때 베들레헴에서 어린아이 죽인 그 헤롯 아니고 그 헤롯의 아들 헤롯입니다. 그 아들 헤롯이 엄청나게 놀랐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엄청난 일을 하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많은 사람을 고치고 하니까 막 소문이 막 나니까 도대체 이들의 정체가 뭐냐 뭐 이렇게 됐겠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세례요한이 죽은 자가 살아났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 그러고,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 그러고, 어떤 사람은 이제 위대한 선지자들의 시대가 됐는가 보다 뭐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는데, 헤롯은 자기가 저지른 고약한 짓이 있는 거예요. 헤롯이 나쁜 짓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구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구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양심에 갇히게 된 거예요. 자기가 저지른 아주 그 나쁜 일.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고약한 짓, 나쁜 짓을 하면 그 죄책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헤롯은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죄 지으면 안 되고, 또 죄를 설령 지었더라도 빨리 회개하고, 죄는요 감춘다고 해결이 되고 감춘다고 잊어지는 것이 아니고 시간이 지난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빛 가운데 드러내어야 그것이 없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죄를 지었으면 고백하고, 죄를 지었으면 용서를 받고, 죄를 지었으면 씻음을 받아서 죄의 올무를 끊어버리지 않으면 어떤 은혜가 있는데도 이 사람 안에는 은혜를 누리기보다 그 죄책감에 시달리는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헤롯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런 놀라운 일을 했지만 그 은혜와 복은 누리지 못한 채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시킨 일을 돌아다니면서 열심히 하고 난 뒤에 돌아와서 보고를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수고한 제자들을 조금 쉬게 하려고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오늘 보면 10절, 1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0절,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베세다라는 고을로 가셨으나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예수님이 좀 따로 있고 싶어 하셨던 것 같은데 사람들이 막 알고 왔어요. 예수님이 귀찮아라 하지 않으시고 예수님 자기의 의도, 예수님 당신이 계획하셨던 것 포기하시고 오늘 본문 11절 보시면 그들을 영접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시고 병고칠 자들을 고쳐주셨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언제든지 자기를 필요로 하는 사람, 예수님 당신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을 포기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가르치시고 열심히 고쳐주셨는데 이제 날이 저물어 가게 됐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오늘 보면 12절 같이 한번 볼까요? 12절 시작. 날이 저물어 가매 열두 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사람은 많고 이렇게 먹일 거는 없어요. 음식은 없고 그래서 다 각기 자기가 먹을 것을 구할 수 있도록 사람들을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실 예수님에게 뭐 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야 될 어떤 책임이 있느냐,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오늘 본문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쭈어대 우리에게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제자들이 할 수 없는 일을 예수님이 하라 그러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혀라 14절에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나누어 주시기 전에 다 이제 질서를 잡고 띄엄띄엄 이렇게 아마 앉히셨겠죠. 그랬더니 15절에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16절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열두 바구니에 거두니라. 이게 이제 오병이어 사건인 거죠.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하신 일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먹을 것이 없다는 것을 왜 모르셨겠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떡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밖에 없다, 그래서 이 많은 사람을 먹일 수 없다는 것을 제자들이 예수님이 왜 모르셨겠느냐고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이요,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늘 감동적인 것이 16절 보시면 예수께서 떡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예수님이 가지사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의 손에서 떡과 물고기를 받나요? 제자들의 손에서 받아요. 예수님은 오히려 이 본문에서 아무것도 없는 제자들의 손을 통해서 무리를 다 배불리 먹이시면서 예수님은 사람을 배불리 먹이는 분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만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앓는 사람만 고치시는 것이 아니라 먹을 것을 주시는 겁니다. 선교하는 상황, 전도할 때 중요한 논쟁이 복음을 전할 거냐 빵을 줄 거냐 하는 건데, 예수님은 늘 그거를 같이 하신 것 같습니다. 복음만 전하고 빵 안 주고, 빵만 주고 복음 안 전하고, 이게 아니고 복음도 전하고 한 나라의 복음도 전하고 빵도 주고 심지어 병든 사람도 고쳐주고, 예수님은 당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일, 또 필요로 하는 모여든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일들을 다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풍성하고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좋은 곳인가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경험하게 하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횡재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도 듣고 병도 다 고침받고 먹어서 아주 배불리고, 그래서 아주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로 나아가면서 이런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 나라의 복음도 듣게 하시고 우리 병도 고쳐주시고 우리의 필요도 채워주셔서, 주님 내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정말 예수 믿어서 이렇게 행복한 것 알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원한 유업을 이어받으면서 하늘의 영광에 이르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또 한 가지 기도해야 될 것은, 주님 우리도 이 세상에서 예수 믿는 믿음의 권위를 가지고 세상 것에 마음 두지 않고 사명에 초점 맞추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고통에서 건져내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풍성하게 누리게 하는 그런 제자의 인생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 이름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이 땅 가운데 힘있게 펼쳐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